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APEC 21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서방국들에서 높아가고 있는 반세계화 정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방 국가들에서는 이로 인해 실직과 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으며 세계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을 배제한 채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파기를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저녁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약 90분간 진행된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동맹은 결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대화로 트럼프 당선인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트럼프 당선인과 기본적인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에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제안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방정보국장을 지낸 플린 중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핵심 자문역으로 활동했습니다. 플린 전 국장은 특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론자로 러시아와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이번 주말 미트 롬니 공화당 전 대통령 후보를 만날 예정이어서 그의 입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롬니 전 후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모술 동부 지역으로 진격했습니다. 오늘 전투 현장에서는 공습과 총성, 포성이 울려 퍼진 가운데 병사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일부 민간인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군은 모술 동부 타흐리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뒤 인접 무하라빈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라크군은 어제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로 항공기 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진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대신 이라크 특수부대는 탈환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발물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식량이 떨어진 현지 주민들에게 보급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ISIL은 이라크 서부 팔루자의 한 예식장에 어젯밤 자살 차량 폭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어제 마을에 휘발유를 공급하던 유조차가 폭발해 적어도 7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유조차가 말라위 접경 지역인 테테주의 한 마을에서 사고로 전복된 뒤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유조차 주변의 고열로 휘발유가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잠비크 정부는 현장에 사고 대책반을 파견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오는 2020년까지 3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자사 노동조합과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회사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치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합의로 폭스바겐은 연간 약 39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줄어드는 일자리의 3분의 2는 독일과 북미, 브라질 내 폭스바겐 공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감원 대신 독일 공장에서 전기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늘려 9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포함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국방정보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2017 미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6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17일 국방부에 대한 정보당국의 지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정보 분야에 종사한 지 53년이 됐지만 미국이 지금처럼 다양한 위협에 직면한 적은 없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nation's facing a most diverse array of threats that I've seen in my 53-plus years in the intelligence business. And that's what makes the topic of this hearing so important.
워크 국방부 부장관도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예로 들었습니다.
Monitoring North Korea's very activ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 ensuring Iran does not develop further nuclear capability, keeping a watchful eye on Russia's actions in the Ukraine.
워크 부장관은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단체 ISIL과 전쟁하고 북한의 매우 적극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감시하며 이란이 더 이상 핵 개발을 못하도록 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철저히 추적해야 하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협에 대해 최고의 정보가 제때 제공돼야 한다며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협력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 국장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은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to the counterterrorism and cyber types of threats that the director mentioned, on the military side, we also think about threats to the homeland from
레트라 정보 차관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생각할 때 테러 활동과 사이버 공격 외에 보다 전통적인 공격, 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방부는 미사일 포착 능력을 개선해 만약의 공격에 더 잘 대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래퍼 국장은 대량 살상 무기와 운송수단 개발, 관련 기술 개발은 미국의 안보와 군대, 동맹의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들을 꼽으라는 질문에 몇 개로 압축하거나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모든 위협에 다 대응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The nation state challenges posed by the likes of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or transnational concerns.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제기하는 위협과 테러 단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사이버 공격 모두에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한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향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국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한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떤 이유로든 마음대로 한반도에 진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은 지난 15일 한국 법제처 심사를 거쳐 1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한일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협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2일 한국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날로 가중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협력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협정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서명권자와 체결 시기, 장소 등에 대해선 한일 간 최종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민족의 숙적인 일본과 결탁해 동족을 압살하려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호시탐탐 침략 기회를 노리는 일본에게 북침 전쟁 도발에 가담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이중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 70%가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반대했으며 50대 이상에선 두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며 긍정평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16일 2017 미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와 이란,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간 파키스탄의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과 함께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6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5단계로 분류한 위협 행동과 위협 능력 분야에서 각각 두 번째로 높은 공격적 위협과 점증하는 축적 위협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분야를 종합해 분석한 미국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도 북한은 심각, 높음, 고조, 신중, 낮음으로 분류한 5단계 위협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위협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5대 위협 역시 북한처럼 2단계인 높은 위협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유일하게 핵심 이익 가운데 최악인 심각한 위협 대상으로 평가했지만 올해는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엔 17명의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들 외에 12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나라라며 핵개발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거리를 가진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계속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여러 핵장치들을 개발했지만 아직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 능력은 보유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보고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결론을 내렸고 노동미사일은 이미 핵무기를 탑재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800기, 노동미사일 300기, 중거리 무수단 50기를 배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한국, 무수단 미사일은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령 괌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별도로 밝히면서 북한이 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핵 확장 억제로 보호받는 나라들이 한국과 일본, 독일을 포함해 총 30개 나라, 인구수로 10억 8,8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이나 인건비, 병참, 시설 개선 등에 연간 9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본 역시 주일미군 주둔을 위해서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이런 평가에 따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동맹들이 미군 주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어제 IAEA 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올해 핵실험을 두 차례나 실시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모든 내용을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비롯한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어 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AEA 사찰단은 지난 2009년 이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17일 한미평화통일포럼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과 한국의 공조 방안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회의에 참석했던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포럼이 어떤 회의였는지요? 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대통령 헌법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미국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동북아 또 한미관계, 북미관계들 좀 전망해보기 위한 그런 국제 포럼으로 열렸고요. 주요 패널들은 홍규덕 숙명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 교수, 또 이상일 전 국회의원인 겸 현재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 또 박정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측 패널로 참석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신 토마스 번, 그리고 뉴욕시립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라잔 메논, 또 보고클럽 아시아 담당인 수미 테리, 그리고 포린 팔레시 매거진 아시아 편집장인 아이작 스톤피시, 그리고 코리아 소사이어티 수석이사인 스티븐 노버, 전 국무부 수석 분석가, 뭐 이런 분들이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포럼은 미국의 대선 직후에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먼저 이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한반도 정세는 이제 트럼프 당선자 그리고 최근에 또 발생하는 한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들 대부분의 좀 의견이 일치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한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이제 새로운 이제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전방들 논의들이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비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좀 새로운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주둔 비용,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부분의 패널들이 지금 의견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차기 미 행정부 아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궁금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전망들을 했나요?
우선 그 트럼프 당선자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좀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과 관련되어진 문제, 또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좀 뭐 상당히 그 폭력, 또 그 상당히 그 독재자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파격적인 단어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일단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미 동맹의 어떤 기본적인 그 구조는 큰 그래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가치는 유지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패널들 의견이 같이 또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트럼프 후보가 후보 때 발언한 한반도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봤을 때 한미 동맹이 좀 이전과는 다른 좀 구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한미가 지금 대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지고 또 하나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됨으로써 아마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 폭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군사적인 옵션부터 또 어떤 커다란 빅딜 뭐 이런 가능성까지도 동시에 좀 전망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번 포럼에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북한 문제 해법이나 미국과 한국 동맹의 그 미래 등에 대해서 이 두 나라 전문가들 사이에 혹 그 다른 의견들은 나오지 않았나요?
이제 새로운 또 미국의 행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참석자 중에 또 한 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라잔 베논 교수 같은 뉴욕 시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은 어떤 북한에 대한 그 강경책이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따라서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 그러면 역시 북한과의 대화나 또 필요한 어떤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또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제 패널들의 좀 의견들은 그래도 지금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그 협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좀 의견이 좀 많이 나왔고요. 특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역할에 대해 특히 미국 쪽 패널로부터 많이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그 후보자 시절에 중국의 역할을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중국이 좀 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좀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어떤 중재 역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이전보다는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 전방적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경제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북한 문제가 좀 외교 안보적인 이슈가 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의견 또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청중들 어떤 점에 관심을 나타냈는지 또 질문을 했다면 주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요?
예, 역시 이제 그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그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것과는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최근에 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한미 동맹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또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지금 우리 한국의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미 동맹의 어떤 그걸 좀 약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미국으로서도 한국과의 어떤 협력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는데 좀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그 질문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특히 한국 쪽 패널들이 뭐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동맹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치가 또 한미 동맹이 단순히 이제 군사적 동맹이 아니고 가치 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 발전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지만은 역시 한국의 국내 정세 불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미 관계,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동맹에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요인이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아직 그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북한은 이번에 아마 그 미 대선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좀 기대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유세 기간 동안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재조정을 좀 얘기하기도 하고 특히 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하게 되면 두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좀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부담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그 강한 또 트럼프 그 당선자가 캐릭터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다 이제 공화당이 또 집권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 이것도 강화되어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큰 딜, 협상.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그 당선자가 후보 때 언급한 주한미군 철수 뭐 이걸 가지고 좀 활용해서 어떤 좀 핵 문제와 연계해서 좀 협상의 어떤 큰 틀을 다시 만들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 미국과 북한이 공식 대화를 시작을 할까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까 이런 부분까지도 상상들을 해보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네. 과연 있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약간 시간이 좀 우리가 이후의 전망이고요. 어떤 그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의 여지가 좀 높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 어떤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통상 미국의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북한도 나름대로 어떤 대화를 모색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대화의 모색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바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뭐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일단은 미국과의 어떤 대화의 접점을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미국과 새로운 행정부와 좀 그 협상의 어떤 그런 새로운 그 가능성을 좀 열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북한도 지금은 좀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최근에 어떤 그런 뭐 도발이나 또 추가적인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그 대화를 한편으로는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의 역할을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북미 간의 어떤 그런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평화통일 포럼과 관련한 소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선전 매체가 한국 군 수뇌부의 최전방 시찰을 비난하며 도발 위협을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 개입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한국 군 수뇌부의 최전방 시찰을 비난하며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8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 매체의 이런 언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최전방 부대 시찰과 함께 이렇게 도발을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요. 이런 도발 위협을 하는 대신 북한의 민생을 돌보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 등 한국 군 수뇌부의 최전방 부대 방문에 대해 호전광들이 아직도 연평도 일대를 다니며 경멸이니 응징이니 하는 객기를 부리고 있다며 연평도 사건을 잊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평도 사건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며 그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무자비한 불세례를 들씌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의 이순진 합참의장과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연평도 등 최전방 부대를 찾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격려했습니다. 한국 군 수뇌부의 최전방 시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인접한 북한 측 갈도와 장제도의 포 진지를 잇따라 방문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행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포 진지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연평도 화력 타격 계획 전투 문건을 승인해 긴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갈도는 원래 무인도로 북한이 지난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122mm 방사포를 배치한 곳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 매체의 대남 도발 위협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 개입 사건으로 한국 내부 사정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무력 도발을 일으키려는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5년이면서 지금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업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내 결속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 전국이 혼란을 틈타서 대남 압박을 통해서 지금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체제 결속을 위한 대남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도발에 나설 경우 실익이 없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안보에 대한 소홀이 없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혹시나 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개리안이 채택된다면 그거를 빌물 해가지고 도발을 강했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합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내 전국의 흐름과 국정 개입 사건으로 어수선한 한국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선전하며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몰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온실 14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간염 환자 치료를 위해 인터넷 모금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홍수 피해 지역에 온실 14동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수해 지역의 온실 지원 등을 위해 자금을 모금했다며 11월 현재 목표액의 116%인 6만 5천여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온실은 수해 지역 내 간염과 결핵 환자들을 위해 시금치와 상추, 쑥갓, 양배추 등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실은 북한의 요양소들과 병원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사계절 영양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년에 한 번 온실 비닐을 교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60제곱미터 크기의 온실 하나를 짓는 데는 미화로 $4,300 정도가 들며 온실 하나에 적어도 3가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북한 내 수해 지원 모금 외에도 간염 환자 치료를 위해 인터넷 모금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염 치료와 깨끗한 물 지원 사업, 태양열 조명, 의료진 교육, 의약품 지원 등 11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11월 현재 총 58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지난 1995년 대북 지원 활동을 시작한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처음으로 간염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50에서 100여 명의 새로운 간염 환자를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국가 결핵 표준 실험실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두만강 유역에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의 수산물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내 수산물 가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은 주로 북한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가공해 이를 다시 해외나 중국 내 다른 곳으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훈춘시는 수산 자원이 풍부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수산물 가공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춘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산업 분야 생산액은 전년 동기 50%, 판매액은 51.1%, 이윤 46%, 가공량 30%, 그리고 수출입량은 약 50% 증가했습니다. 훈춘시가 가공 수출을 위해 최근까지 수입한 수산물은 32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공업체와 무역업체 수백 개가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이처럼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북한은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5.1% 늘었습니다. 수산물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7%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중 수출 순위에서는 4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조개나 오징어 같은 연체 동물류로 모두 9,800만 달러가 수출됐습니다. 이어 게를 포함하는 갑각류가 2,8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수산물 수출에 눈을 돌렸고 또 훈춘같이 꾸준히 북한산 수산물을 사들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수산물은 석탄이나 철광석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북한은 올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주 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는 등 수산물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언론은 많은 북한 어민이 군대에서 어선을 빌려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이 서해와 동해의 주요 항구에서 목선 약 3천 척을 확보해 이를 어민들에게 대여한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군대에서 배를 빌린 어민들이 잡은 어류를 중개인에게 넘기고 중개인이 이를 러시아나 중국에 팔아 외화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한 북한 관리는 이 신문에 석탄 수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산물 수출도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라면서 많은 어민이 군으로부터 어선을 빌리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번 주 자유 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다음 달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자유 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음 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일부 이사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은 12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의장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온 폴란드에 대해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외교위원회 소속 카티피리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법률을 위반한 폴란드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 공식 질의했습니다. 유럽연합조약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법률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피리 의원은 지난 9월 5일 집행위원회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폴란드 현지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등 유럽연합 법률이 폴란드 내에서 조직적으로 위반됐다는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에 직접 송금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른 유럽연합의 독자적 대북 제재 결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질의서에 대해 통상 8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대북 투자단이 내년 초 평양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의 투자자문회사인 GPI 컨설턴시는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내년 5월 북한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폴치아 대표는 투자 고려 대상은 재생에너지와 의류, 조선, 농업, 어업과 원예, 물류, 식당, 그리고 정보통신 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치아 대표는 대북 투자의 장점으로 값싼 노동력을 들면서 중국 기업들도 자국의 높아진 임금 때문에 북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방북 일정에 따르면 먼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투자라는 주제로 행사를 열고 이어 5월 16일 북한 상공회의소 대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북한 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북 투자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금 이른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공간, 조금은 이른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통일의 별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마련한 자리인데요. 통일의 별의 박현우 대표입니다.
통일의 별은 남북한 석박사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모였고요.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저희가 통일 공감대 또 통일의 실적 준비가 과연 무엇일까 공부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또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또 통일을 디자인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 통일 단체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그동안 통일의 별에서 마련한 여러 행사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인 허민재 교수는 수업시간 중 탈북민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미술 작품에 녹여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학생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자리도 가졌는데요. 허민재 교수입니다.
탈북민과 함께하는 사회라고 해가지고요. 탈북민들을 학교 클래스 초대해가지고 학생들을 그룹을 진 다음에 한 그룹에 한 탈북민을 배정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는 삶이 어떤가, 어떻게 하면 디자인이 그분들의 삶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각자 받은 영감을 어떻게 디자인이나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해볼 수 있게 그런 수업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교수님 근데 탈북민들 만나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 한 그룹은 메뉴판을 가지고 하는 캠페인이었어요. 그 북한에서는 영어 단어를 거의 안 쓰고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사용을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카페에 가서 주문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캠페인으로 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 예를 들면은 달고만 물탄 커피 한 잔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바꿔서 주문을 하면은 어떤 리워드를 준다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 영어 단어인 이 메뉴를 한국말로 바꾼다면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 이런 거로 연구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저희 팀에서 더빙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실 뒤 저희 시상식팀에서는 통일로 가는 그 시작 발걸음을 문화와 미디어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얼마 전 남북 하나재단 주최로 열린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시너지팀은 지난 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 준비 PT 경진대회다 보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통일 후에 우리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대회 주제였는데 저희는 생각해 봤을 때 통일이 된 후에 혹은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북한 문화에 대해서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아, 북한 문화 되게 촌스러워, 북한 문화 너무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 저거 너무 선전적인 것 같아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여전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라도 북한 문화가 가진 특유의 장점을 우리가 남한 사회에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점을 소개하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걸 소개하는 방안을 소개한 게 저희 PT 주제였습니다. 북한 노랫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무슨 그 아이돌 노래들 들어보면 되게 흥겨운데 아무런 뜻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어서 되게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북한 노래들은 가사들이 무슨 우리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적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북한의 곡들이 구성이 단조롭다 보니까 또래 우리 친구들은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북한 노랫말을 그대로 살리되 남한의 우리 또래 친구들도 충분히 잘 들을 수 있게 리메이크를 시도를 했었어요.
올해를 정리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내년을 계획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내달 말부터 정기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 너나들이 독서 모임 회원들도 함께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고전, 뭐 정치, 사회, 경제 다양한 장르들의 책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의 단기간 정도 이제 저희가 활동할 거고 우리 청년들끼리 내부적으로 쌓여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장벽들을 허무는 어떤 소통의 장, 서로를 이해하는 장, 책이라는 거 이제 서로 만나는 어떤 기재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만나가지고 알아가는 거죠.
통일의 별은 내년에도 남북의 대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며 통일을 준비해 나갈 텐데요. 통일의 별 박현우 대표입니다.
외형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키우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모임들에 좀 실질적인 그 소통을 위한 공간들. 그래서 남북 청년들이 실제로 같이 어울리면서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내는 시추를 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금 한국 사회에 큰 쟁점이 돼 있는데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이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검찰이 사실상 마지막 노선이라고 밝혔던 오늘까지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어떤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란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신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단순 참고인이라고 강조해왔던 지금까지 검찰이 처음으로 이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군요.
네, 그 한국 주요 언론에서는 최순실 사태 중심에 있는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제 모금, 또 청와대 문서 외부 유출 등 주요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내용의 증거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의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4일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등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그 피고발인 상태인데요. 관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로 인한 성난 민심의 촛불이 내일 또 모인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 지난달 1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19일은 네 번째 집회입니다. 지난 12일 3차 집회 때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인 바가 있어서 내일 촛불 집회 규모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주최 측에서는 지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한 50만 정도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집회 신고를 했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등 10여 곳의 대도시에서도 내일 각기 촛불 집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씨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고 오늘 교육부가 대학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준 최 씨 모녀에 대한 항의, 또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촛불을 또 고3 수험생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일 시위대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인파의 대규모 집회에도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였는데 내일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부 시위대가 집회 신고 시각 외에도 또 진행 범위를 넘어서려 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북쪽 지역을 행진을 금한다. 이런 조건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인근 대로까지 행진을 할 수 있었던 지난 주말과는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시위대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내일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그런 단체도 같은 지역에서 집회를 한다고 예고돼 있어서 촛불 집회자들과의 충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주째 5%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3주째 역대 최저치인 5%로 나왔습니다. 이 두 차례 걸친 대국민 사과로 곤두박질 친 지지도는 대통령의 검찰 조사 연기, 또 국정복귀 움직임 등으로 여론은 사실상 청와대가 퇴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평가가 90%, 긍정평가는 5%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결과입니다. 또 정당별 지지율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1%로 가장 앞서 있고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15%로 두 번째입니다만 지난주에 비해서 또 2%가 떨어진 역대 최저치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는 14%입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국제적인 통상협정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중앙아메리카 지역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 한국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이 24개 분야에 걸친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국가의 여러 국가가 아시아 국가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한중미 FTA 협상에 실질적인 타결을 했다고 어제 공식 선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중미 국가와 자유무역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중앙아메리카 국가와 FTA라면 주로 어떤 분야의 무역이 됩니까?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시장의 세계 점유율이 1, 2위 수준입니다. 한국은 중미 국가로부터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 과일과 커피나 원당 등을 수입하게 되고요. 한국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화장품, 의약품 등을 주력 품목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상대 국가와 함께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부분이 있고요. 한국으로서는 또 120억 달러에 이르는 중미 국가의 그 정부 조달 시장을 열었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미 국가로 수출하는 규모는 뭐 지난해 기준 수출 한 32억 6,900만 달러인데 전체 수출 규모로 보자면 0.5%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북미와 남미 지역으로의 어떤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미 6개 나라는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목표로 기술 협의와 법률 검토 등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글의 디지털 지도 반출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 끝으로 알아보죠.
네, 최상의 해상도를 갖춘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겠다며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원했던 구글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는 1대 5천의 정밀 지도인데요. 관공서와 주요 시설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고 또 보안 시설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한국 정부가 좀 흐리게 표시하는 이 전문용어로 블러 처리를 수정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구글이 이 최상의 최신의 품질을 서비스한다는 원칙을 들어서 한국의 수정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 최종 지도 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구글 지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이 유용한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한국으로서는 국가 안보 문제가 우선순위라는 의미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지도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는 것이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의 안보와 보안 이슈, 또 최상의 디지털 지도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구글의 정책이 부딪힌 건데요. 그동안 구글은 미국과 싱가포르에 글로벌 서버를 두고 각국의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있어서 데이터를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임시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1-8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